콜로새서 45번 메시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광대한 계시. 이 메시지에서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광대한 계시에 관해 개괄적으로 말하려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하심을 보았지만 그리스도의 광대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콜로새서는 그리스도의 광대함을 역설합니다. 이 책을 쓴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광대한 계시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적으로 광대하십니다. 어느 과학자도 우주의 차원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차원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주처럼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주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는 단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또한 광대한 그리스도시요 우주적으로 광대한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분깃. 그리스도의 광대함에 대한 계시를 제시할 때 골로새서는 몇 가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 12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분깃임을 봅니다. 분깃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할당, 배당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간 후 그 땅은 그들의 일정 구역의 토지, 곧 그들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깃이요 성도들의 분깃입니다. 이 분깃은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구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장 15절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15절에 있는 모든 창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이란 용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동격을 이룹니다. 이 용어들을 연결시키는 접속사가 없다는 것은 이 용어들이 동의어임을 가리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곧 모든 창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이요 모든 창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적극적인 모든 것들의 실제. 성경 안에 있는 원칙에 의하면 흔히 어떤 부류 안에 있는 맨 처음 것은 그 부류 안에 있는 다른 모든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계시록은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직 두 문자일 뿐 그 사이에 있는 다른 모든 문자는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첫 번째 문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다른 모든 문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장자의 사륙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애굽인의 장자들은 모든 애굽인들을 대표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항목의 창조물을 포함함을 암시합니다. 이런 관념은 골로새서 2장에서 확정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들과 월삭들과 안식일은 그림자이며 그리스도가 그러한 그림자들의 몸 곧 실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시를 기초로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복이요 교통수단이요 주거지이며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물질적인 것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범신론입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식이요 음료요 의복이요 거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곡하여 문자 그대로의 음식이나 의복이나 집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엄청나게 이단적인 범신론 교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주 안의 모든 적극적인 것들의 실제라고 말할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문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목자요, 초장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모든 측면들은 요한복음 안에 언급되었거나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며 적극적인 모든 것들의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함께 존재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봅니다. 더욱이 만물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분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 곧 표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 표현되십니다. 1장 18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비단 모든 창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일 뿐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기도 함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언급합니다. 옛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활동으로 인해 출현되었지만 반면에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출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옛 창조와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인 새 창조 모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십니다. 3장 10절과 11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모든 구성원들 안에 계시며 또한 모든 구성원들이십니다. 만물을 화목해 하심. 1장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는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으며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두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만물을 그분께로 화목해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신약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화목해 하심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께 화목됨을 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화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만물을 화목해 하심이 발생했습니다. 20절이 모든 사람들이라 하지 않고 만물, 16절과 17절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만물을 언급함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만물이 하나님께로 화목되었습니다. 이 만물은 다만 인간 존재들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포함합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 물질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영지주의 관념이 골로새 지방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관념에 따라 어떤 이들은 물질 세계와 관련된 모든 것이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이 악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들 가운데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것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화목되었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광대한 구속주이시며 그분은 얼마나 광대한 화목을 성취하셨습니까? 여기에서 화목에 대해 언급할 때 바울의 의도는 그리스도가 단지 인류의 구속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구속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의 그림을 살펴보십시오. 그 방주는 노아의 식구 8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동물들도 구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유대교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베드로의 관념은 편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화목하심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관념도 전통적인 가르침의 영향 때문에 제한되었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만물을 화목케 하심에 대해 말하는 골로새서의 이런 구절들 때문에 번민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피조물들도 포함하는지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광대한 화목케 하심은 그러한 모든 만물을 포함합니다. 우주의 중심축 1장 17절에서 바울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만물을 함께 붙들고 있는 어떤 종류의 능력이 우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 과학적인 사실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바울의 관념에 들어맞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함께 지탱하고 있는 중심이요, 모든 바퀴살들을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이 중심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탱하는 중심축이신 그리스도를 갖지 않는다면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은 붕괴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이 지구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광대함 중에서 더 깊은 방면입니다. 우리 생명이시며 교회 안에서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광대한 분. 또 하나의 방면은 2장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올삭과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적극적인 것들의 실체임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요, 의복이요, 처소이며 교통수단과 해와 달과 땅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 안에 있는 바울의 간단한 말은 엄청난 암시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광대함을 암시합니다. 그런 다음 3장 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광대한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리스도가 우주적으로 광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특별하고도 개별적으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광대한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주적으로 그분은 광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체험 안에서 그분은 우리 생명이십니다. 더욱이 3장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교회 곧 하나님의 새 창조인 새 사람 안에서 광대한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심을 봅니다. 그분은 새 사람의 모든 구성원이며 모든 구성원들 안에 계십니다. 3장 11절을 근거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유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얼마나 광대하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까? 광대한 분대 문화 신약의 각 권 안에는 그리스도가 분명한 목적들을 위해 계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교회 안의 문제들, 음행과 분열 등을 포함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가진 유대교와 대조를 이루는 그리스도가 계시됩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율법과 할례로 미혹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대체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종교와 상반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가 광대하고 만유를 포함한 분으로 계시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유대 종교와 헬라 철학의 문화적 화합물에 의해 휩쓸려갔기 때문입니다. 이 혼합물은 소아시아에서 매우 널리 퍼져 있었으며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침식했고 그것의 편만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화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만유를 포함한 광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유사성이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1절은 특별하게도 할례자와 무할례자 또는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을 언급합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용어는 종교와 관계 있고 반면에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은 문화와 관계 있습니다. 고대에는 미개화했던 자들이 야만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스구디아인은 야만인들 중 가장 잔인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이 책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광대한 계시의 목적은 죄나 율법을 처리하는 데 있지 않고 문화를 처리하는 데 있음을 가리킵니다. 광대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문화.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들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흠뻑 적셔지고 스며들고 충만되고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과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자 그분의 현재 경륜입니다. 그러나 문화가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이 사람에게 모든 것, 그의 생명, 기쁨, 즐거움, 공급, 보호 등이 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을 상실했고, 그러므로써 그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요인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나 목적에 대한 아무 느낌도 없이 땅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요인이신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했으므로 사람들은 그의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문화로 향하였습니다. 인간 문화의 각 방면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문화는 그리스도의 대체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생존은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수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그들의 문화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서 문화를 탈취한다면 그들은 아마 살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단 죄와 심판과 불목과 세상과 자아에서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모든 것들, 우리 문화를 포함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구원하십니다. 문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광대한 그리스도가 문화를 대체함. 어떠한 그리스도가 우리 문화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문화를 대체하는 그리스도는 광대한 그리스도이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한정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성육신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현재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앉아계신 곳인 하늘들로 승천하셨으며 이 땅에 다시 오시어 공동왕들인 믿는 이들과 함께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은 참이지만 그것은 편협하고 제한되게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정된 그리스도는 실제 체험 안에서 우리의 문화를 대체하는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과 의복과 거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문화를 대체할 수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했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분께로 되돌려 놓았고 화목시켰습니다. 이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존에 의미와 목적을 주는 요인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누차 지적했듯이 골로새서는 우리 문화를 처리하고 심지어 우리 문화를 대체하는 광대하고도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에 관한 규례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날들이나 절기나 올삭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올삭이요 절기요 안식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늘 동일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한 주의 모든 요일들의 실제이심으로 모든 날들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음식이나 날들에 관한 규례를 가질 것을 고집한다면 다른 이들이 이런 것들에 관하여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직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만을 주의하고 문화를 따르는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면 아무도 우리를 판단할 근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삶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광대한 계시를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어떻게 문화가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한 형제가 자신의 모든 문화를 떨쳐버리고 싶다고 강하게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단지 또 다른 형태의 문화를 버리는 문화를 개발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문화를 떨쳐버릴 필요가 없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이러한 관념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문화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마치 문화가 하나님에 대한 대치물이 되었듯이 그리스도 역시 문화의 대치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사람이 타락으로 하나님을 상실한 뒤에 인간의 문화가 그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대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수많은 소극적인 것들에서 구속하실 뿐 아니라 문화로부터도 구속하십니다. 문화로부터 해방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요인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이제부터 저는 당신 이외에는 어떤 것도 제 목표와 목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주여, 오직 당신만이 나의 표준이시며 나의 생존에 의미와 목적을 주는 요인이십니다. 저는 당신 자신 이외에는 어느 것도 살아내길 원치 않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만, 오직 당신만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는 자연히 문화에서 구출되며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는 분인 그리스도가 문화를 대체하십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안에 있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주를 매우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실상 그리스도에 의해서보다 우리 문화에 의해 더 많이 산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매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 일반적인 실행에 순응함으로 화장품 사용을 삼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사실상 그분을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대신 어떤 습관들이나 관습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개발된 어떤 문화로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영화를 보지 말아야겠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영화 보러 가지 못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어떤 공통적인 실행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극장 가지 않는 규칙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진실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산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를 삼가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필요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정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어떤 형제의 아내가 그와 다른 관념을 표명할 때 그는 즉시 다투기 시작하고 양보하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나의 결혼생활 초기에 나의 태도는 아내가 나와 다른 관념을 표명할 때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실행은 머리로서의 위치를 취하고 아내가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이것을 밖으로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태도였고 실행이었습니다. 후에 나는 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자로서 또한 말씀의 사역자로서 아내와 다투는 것이 옳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화를 억누르고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와 싸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나는 엄청난 정도로 자기 노력을 다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삼. 오늘날 나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려고 노력하지 않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삽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문화요, 나의 목표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나의 매일의 행함 안에서 모든 여지가 그리스도를 위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죄와 세상과 육신과 자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여지가 없습니다. 나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므로 문화에 대한 여지도 역시 없습니다. 나는 단순히 그리스도, 한정된 그리스도가 아닌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 안에 계신 광대한 그리스도를 삽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 다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서 그분은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음부에서 땅으로 올라가셨고 그런 다음 승천 안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한 우주적인 왕래의 결과로서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이처럼 그분은 광대한 분이십니다. 그런 광대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 생명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문화를 대체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상 깊게 하기 위해 그런 광대한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자신의 문화를 떨쳐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는 당신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당신의 문화를 그분 자신으로 대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주의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의는 문화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의를 따라 사는 대신에 우리는 성도들의 분기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 창조와 새 창조 모두에서 먼저 나신 분이시며 만물이 창조되되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바로 그분이시며 새 사람 안에서 우리 생명이신 분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인격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광대한 그리스도가 우리 문화를 대신하는 대치물이십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의 우려는 주로 죄와 세상에 심지어 자아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의 우려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요인이 되는 문화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화목해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살아야 하며 그분이 우리 문화의 모든 방면을 대체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광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분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